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존재 10명 중에 6명이 그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 오프닝부터 엄청 강렬하네요.
네, 우리가 흔히 뭐 규제나 통제 이런 단어를 딱 들으면 정부가 어떤 정밀한 조종실에 앉아가지고 버튼 하나로 기계를 딱 멈추는 그런 완벽한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작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최신 자료들을 뜯어보면 진실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 거대한 조종실의 계기판은 이미 다 고장났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오늘 다룰 2026년 6월 17일자 AI 뉴스데일리 브리핑이랑 그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보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점이요?
그 정책 결정자들이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실제 기술이랑 자본시장은 완전 다른 차원에서 폭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 딥다이브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AI를 통제하려고 안다님을 쓰는 동안 실제 인터넷 생태계와 시장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괴리를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다뤄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부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아하 모먼트들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AI 모델 하나가 수출 통제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고작 세 단어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엔트로픽이 개발한 그 페이벌 5 모델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전격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사건인데요.
네네.
바로 제일브레이크라고 하죠. 이 AI의 보안 가드레일을 무력화하는 해킹 시도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상무부의 그 보안 전문가들이 바보도 아니고 뭔가 진짜 신박한 해킹 코드가 발견됐으니까 통제를 걸었겠죠. 그 무시무시한 탈옥 프롬프트라는 게 도대체 뭐였나요?
진짜 놀랍게도 그 프롬프트는 Fix this code, 그러니까 이 코드 좀 고쳐줘 라는 지극히 평범한 세 단어였습니다.
네, Fix this code요?
네, 루타 시큐리티의 KT 무수리 CEO가 상무부 보고서를 직접 뜯어보고 밝혀낸 사실이에요. 사용자가 자기 코드에 있는 버그를 고쳐달라고 그냥 요청한 건데 AI 시스템이 이걸 시스템 보안망을 우회하려는 탈옥 시도로 오인해버린 거죠.
아니, 코드를 고쳐달라고 한 게 왜 해킹이 됩니까? 코딩 도와주는 게 요즘 최신 AI들 핵심 기능 중 하나잖아요.
이 지점이 바로 그 규제 당국이 기술의 작동 원리를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리를 모른다는 거군요.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AI의 방어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AI 안전 필터는 문맥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특정 명령어 구조나 패턴을 감지하도록 훈련되어 있거든요.
아, 패턴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 시스템에 이 코드를 수정해서 권한을 바꿔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필터는 그냥 코드 수정, 권한 이런 단어들의 조합만 딱 보고 아, 이거 시스템 해킹하려는 거구나 하고 기계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마치 문맥은 전혀 못 읽고 금지어 리스트만 달달 외우고 있는 엄청 융통성 없는 경비원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잃어버려서 우리 집 문 좀 열어줘 하는데 문 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고 주인을 내쫓는 꼴이잖아요.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문제는 이 융통성 없는 경비원의 판단 때문에 정작 사이버 보안을 지켜야 할 방어자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방어자들이요? 왜죠?
왜냐하면 화이트 해커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으려면 끊임없이 AI한테 이 코드를 분석하고 패치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버린 거죠.
아,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가 방어자에게 도구를 빼앗으면 공격자만 유리해진다고 일침을 가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도둑 잡으려는 경찰한테 이 무전기는 해킹당할 위험이 있는 너무 최신형이니까 쓰지 말고 당장 반납해 이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전 페이스북 보안 책임자 알렉스 스타모스를 비롯해서 120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들이 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한테 당장 통제 철회하라고 공개서한까지 보냈겠어요.
와, 120명이요. 상무부 입장에서는 좀 민망했겠네요.
네. 개발자 사이먼 윌리슨이나 알스리트 인스티튜트 같은 정책 싱크탱크들도 이번 조치 보고 나쁜 아이디어를 가장 나쁘게 정형한 세례라면서 엄청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AI 규제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선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바로 어제 프랑스 에비앙에서 막내린 G7 정상회의랑 딱 연결해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아, 이번 G7에서도 AI가 무슨 우크라이나나 이란 문제만큼이나 엄청 중요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회의장 안에서는 이른바 AI 주권을 둘러싸고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분위기가 꽤 험악했나 보네요.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 우위를 깎아내릴 수 있는 어떤 다자간 AI 규제 조약에 엄청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반면에 유럽연합은 미국의 기술 독점을 견제하면서 우리 유럽만의 기술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완전 팽팽하네요.
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였어요.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전 세계 AI 거물들을 에비앙에 싹 다 초청해놓고 프랑스가 유럽 AI의 중심지라면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거든요.
아, 듣고 보니까 진짜 헛웃음이 나오네요. 한편에서는 이 코드 좀 고쳐줘라는 말조차 이해를 못해서 자국의 최고 모델을 수출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총격을 벌이면서
네.
국제 무대에서는 서로 우리가 AI 패권을 쥐겠다, 아니다 우리가 막겠다 이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의 실제 작동 원리는 전혀 모르면서 운전대는 자기가 잡겠다고 싸우는 셈이네요.
바로 그 간극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그 럭셔리한 회의장에 모여가지고 주권이니 통제니 탁상공론을 벌이는 그 사이예요.
네네.
우리가 매일 숨쉬듯이 사용하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생태계는 이미 완전히 다른 종에게 점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인터넷 10명 중 6명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죠?
네. 클라우드 플레어가 관측상 최초로 발표한 엄청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웹 트래픽 모니터링 하는 곳 맞죠?
맞습니다. 이 클라우드 플레어의 최신 레이더 데이터에 따르면요. 인터넷 전체 트래픽에서 그 자동화된 봇 트래픽이 57.5%를 기록했어요. 반면에 인간의 트래픽은 42.5%에 머물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봇이 인간을 추월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봇 트래픽이 많다는 건 사실 예전부터 있던 얘기 아닌가요? 무슨 검색 엔진 크롤러라든가 암표 사는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하루 종일 웹페이지를 막 긁어가니까 트래픽이 높은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갑자기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거죠?
과거의 봇이랑 지금의 봇이 무엇을 왜 하는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의 봇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웹사이트 데이터를 복사해가는 수동적인 인구조사원 같았다면요.
네.
지금 이 트래픽 역전을 주도하는 검증된 봇의 27%는 챗GPT라 제미나이 같은 AI 어시스턴트용 에이전트들이에요.
아, 단순히 긁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들은 인간의 구체적인 명령을 수행하려고 엄청 능동적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대화만 나누는 챗봇의 시대에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와,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한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있는 에이전트 봇이 알아서 금요일 저녁 식당을 예약하고
네, 그렇죠.
비행기표 최저가 찾아서 결제하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품절된 운동화 재고를 막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글이 이번 달 말에 엄청난 기능을 내놓는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6월 말에 미국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되는 구글의 오토 브라우저 기능입니다.
오토 브라우저로?
네. 삼성 갤럭시 S26이랑 구글 픽셀 10 사용자가 첫 대상인데요. 이게 제미나이 3.5 플래시 모델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 기능의 무서운 점은 브라우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다단계 작업을 아주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다단계 작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런던 출장 갈 건데 내 일정에 맞춰서 가성비 좋은 호텔 예약해줘. 이렇게 딱 말하면요.
네.
에이전트가 알아서 캘린더를 열어서 일정을 확인하고 호텔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격이랑 후기를 비교한 다음에 결제 정보까지 싹 입력하고 마지막 확인 버튼만 딱 사용자한테 넘기는 식이에요.
와,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브라우저 탭 막 10개씩 띄워놓고 클릭 100번씩 해야 했던 일을 봇이 백그라운드에서 순식간에 다 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구글은 이걸 2026년 말까지 무려 2억 대의 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2억 대의 봇이 나를 대신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진짜 상상만 해도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도 엄청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게 개인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대기업들 움직임도 완전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불과 2023년만 해도 그 기밀 유출될까봐 사내 챗 GPT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아, 예전에는 다 막았었죠.
네. 근데 이번 6월부터 삼성, SK, LG 전 계열사가 전 임직원한테 사내 AI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한 명당 비서 한 명을 그냥 붙여준 셈이죠.
개박이네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목표인데요. 2028년까지 이 에이전트들을 그냥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니라 기업 내 시스템 권한을 아예 쥐고 자율 실행을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나요? 인간보다 봇이 인터넷에 더 많아졌고 우리가 이 봇들한테 식당 예약부터 심지어 기업 업무 처리 권한까지 싹 다 넘겨주기 시작했다면 만약에 이 봇들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전틱 AI 시대가 가져올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딜레마거든요.
네.
기업이란 개인이 자율 실행 에이전트한테 권한을 위임했다는 건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오지만요. 반대로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했을 때 그 결과를 온전히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던 그 과정을 생략한 대가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AI가 내린 결정이나 AI가 막 생성한 정보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명예가 훼손된다면 감옥에는 누가 가야 하나요? AI를 만든 빅테크 기업인가요? 아니면 그 권한을 위임한 저인가요?
진짜 골치 아픈 문제죠. 마침 이 질문에 답을 던지는 아주 상징적인 판결이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아, 법원 판결이요?
네. 최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 나온 기념비적인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기술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서 법적 책임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뮌헨 법원이 구글의 AI 오버뷰가 생성한 그 요약 결과물을 단순한 정보 중개가 아니라 구글 회사의 직접 발언으로 간주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변화인데요. 제가 기존의 검색 엔진을 도서관 사서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딱 가서 사서한테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에 대한 책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사서는 아, 그건 372번서가 있습니다 하고 위치, 그러니까 링크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책에 완전 엉터리 정보가 들어있어서 누가 병에 걸려도 사서는 잘못이 없었죠. 책 쓴 작가 잘못이니까요. 근데 구글 AI 오버뷰는 어떤가요?
이건 사서가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책을 여러 권 읽고는 자기 입으로 다이어트에는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는 게 최고랍니다 하고 직접 요약해서 대답해버리는 격이에요.
아, 바로 그거죠. 만약 그 사서가 책 내용을 완전 엉망으로 섞어서 요약하는 바람에 어떤 엉뚱한 출판사나 작가를 사기꾼으로 묘사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제 그건 원작자 잘못이 아니라 남의 글을 멋대로 섞어서 직접 말한 사서, 즉 구글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구글 AI 오버뷰가 뮌헨의 두 출판사 이름을 사기나 구독 함정 같은 매우 의심스러운 불법 사업이랑 엮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해버렸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법원은 구글 측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거죠.
아까 그 김경진 변호사가 권고한 코멘터리가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 같군요. 지금 한국 기업들도 AI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려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 제가 우리 회사 마케팅 담당자인데 내일 아침에 구글 AI 에이전트가 우리 브랜드 이름을 막 불법 도박 사이트나 스팸 업체랑 똑같이 묶어가지고 2억대 스마트폰에 뿌려버린다면 이건 회사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걸 바로잡기 위한 어떤 국제소송이나 막대한 법률 비용, 그리고 훼손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 비용은 온전히 그 회사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끔찍하네요. 우리가 아까 다룬 인터넷 트래픽의 57.5%를 장악한 에이전트들 현상이랑 이거를 결합해보세요. 무수히 많은 AI 봇들이 서로의 허위 정보를 다시 학습하고 막 확산시키는 에코체인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
기술이 정보의 매개자에서 창조자로 지위가 격상된 만큼 짊어져야 할 그 법적 책임의 무게도 진짜 천문학적으로 커진 셈입니다.
정부는 그 엉뚱한 규제로 헛발질이나 하고 있고 AI 에이전트들은 우리 대신 인터넷을 싹다 장악하고 법원은 빅테크한테 막대한 소송의 문을 열어버렸네요. 진짜 완전 통제불능의 카오스입니다.
네, 진짜 혼란스럽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규제니 재판이니 머리 아픈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와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폭발적으로 돈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본시장인데요. 중국이랑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미래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이 거대한 자본 전쟁에서요. 중국은 지금 철저하게 국가 통제적 자본 모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 통제요?
네, 화웨이가 최근 발표한 어센드 950PR 칩의 성능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맹추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딱 알 수 있거든요. 이 칩이 엔비디아의 HD20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FP4 연산 성능이 무려 2.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AI 뉴스보다 보면 무슨 무슨 연산 성능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FP4가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FP4는 4비트 부동소수점이라는 데이터 처리 형식을 말해요.
4비트 부동소수점이요?
네. 좀 쉽게 설명하자면 AI를 훈련시킬 때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력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AI 딥러닝은 대략적인 흐름만 맞으면 스스로 막 패턴을 찾아내거든요.
아하.
즉, 정밀도를 살짝 낮추는 대신에 계산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 바로 이 FP4 연산입니다. 이게 빠를수록 AI 모델을 훨씬 더 크고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완벽한 100점짜리 정답 하나를 막 푸는 게 아니라 80점짜리 정답 수십만 개를 엄청난 속도로 찍어내서 전체적인 지능을 올리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아, 그래서 바이트댄스가 이 칩을 무려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어치나 주문을 했나 봅니다.
네. 바이트댄스의 자체 AI 앱인 더우바오는 이미 중국 내에서 주간 활성 사용자가 1억 5,520만 명을 기록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와, 1억 5천만이요?
텐센트나 바이두도 질세라 자사 핵심 서비스의 AI 전면 연동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딥시크라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권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무려 74억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단숨에 5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투자 조건이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네, 74억 달러면 거의 10조 원인데 그 돈을 낸 외부 투자자들한테 의결권이 단 1%도 없고요. 심지어 5년 동안 주식을 팔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내 돈 내고 아무 권리도 못 갖는 이런 불공평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럼 누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오직 단 한 곳. 중국 국가 AI 기금만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모든 의결권과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와, 국가가 다 지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혁신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사람은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싹 끌어모으되 이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이나 그 활용 권한은 오직 국가가 쥐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거대한 자본마저도 철저히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중국식 기술 패권의 핵심 전략입니다.
아까 미국 상무부가 규제 좀 해버려다가 시장 반발 사고 막 조롱거리가 된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진짜 노골적인 국가 통제네요. 그렇다면 이런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자본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는 정반대로 통제 불가능의 자유시장 그 자체더라고요.
맞습니다. 규제나 국가 통제 따위는 뭐 안중에도 없이 끝없는 니은을 향해서 폭주하는 미국 자본시장의 야성을 딱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옵션 거래가 6월 16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일입니다.
네, 우주 항공 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술 혁신이랑 막대한 자본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상장은 그야말로 좀 광기에 가까웠어요.
엄청났죠.
상장 첫날 단 1시간 만에 옵션 거래가 50만 건이 체결됐고요. 주가는 장중에 50%나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단숨에 약 2.7조 달러를 확 치솟으면서 거의 아마존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그 우주산업의 상징인 스페이스X에 수조 달러 자금이 막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간 겁니다.
대단하네요.
게다가 같은 날 레버리지 ETF들까지 줄줄이 상장하면서 거의 뭐 밈주식 열풍을 방불케 하는 투자 광풍이 불었죠.
중국은 국가가 딱 멱살을 쥐고 기술을 끌고 가려 하고 미국은 거대한 돈을 쓰나미가 그냥 알아서 시장을 폭발시키고 있네요. 극단적인 이 두 시스템이 AI와 미래 기술이라는 완전히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월스트리트의 열광에 대해서 그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짐 차노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차가운 경고를 날리기도 해요. 회사의 실제 매출 대비 100배로 거래되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투자자한테 수익을 안겨준 역사는 드물다. 이러면서요.
아, 거품이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 막대한 자본이란 기술 자체가 스스로 진화하는 이 거대한 에너지는 이제 그 어떤 정부도 쉽게 끌어내릴 수 없는 궤도에 이미 올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보의 통제력 상실과 이 기술 생태계의 눈부신 진화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충돌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코드 좀 고쳐줘라는 그 평범한 세 단어를 해킹으로 오해해서 벌어진 상무부의 어설픈 규제부터 인터넷의 57.5%를 점령해버린 AI 에이전트 봇들.
그리고 그 봇들이 만들어낸 정보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독일 뮌헨 보원의 판결도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국가 통제와 시장의 광기가 맞붙은 천문학적인 자본 전쟁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연결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랑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태계는 이미 우리의 법, 제도,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을 한참 뛰어넘어서 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다룬 브리핑 자료 한 구석에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일정이 하나 있었죠. 바로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군축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AI 안보 윤리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포인트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주로 뭐 기업의 명예, 검색 엔진의 책임, 시장의 다부분 이런 거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내일 제네바에 모이는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랑 외교관들이 논의할 주제는 다름 아닌 국가 안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아까 뮌헨 법원 사례에서 봤듯이 AI는 남의 책 내용을 막 잘못 요약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AI 에이전트가 정부의 1급 외교 문서를 잘못 요약하거나 엉뚱하게 번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혹은 군사 레이더의 미세한 신호를 완전히 다르게 해독해서 지휘관한테 보고한다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소식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코드 좀 고쳐줘라는 화이트 해커의 지극히 평범한 요청조차 시스템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오해하고 패닉에 빠져버리는 게 지금의 AI 보안 수준입니다. 아예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오작동이죠.
맞습니다. 그토록 융통성 없고 불안전한 기술을 우리는 과연 핵과 미사일, 전투기가 막 오가는 이 국제 안보의 최전선에 도입할 준비가 된 걸까요?
참 무거운 질문이네요.
정부는 이 복잡한 기술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스위치 내리는 방식으로만 통제하려고 하고 시장의 자본은 부작용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속도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위태로운 불균형 속에서 누가 진정한 통제권을 쥐게 될 것인지 제네바에 모인 대표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장난 조종실 안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읽어내는 눈 여러분 모두 오늘 꼭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호기심 잃지 마시고요.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예를 팍 깨워줄 새롭고 깊이 있는 통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